25장 3절부터 6절 사망부터 6환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25장 교회 사망. 이 보편적인 유형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과 성경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는 것이다. 사항,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기도 하다. 그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교회들은 그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성례가 시행되고 공동예배를 순수하게 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게도 되는 것이다. 오왕,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혼잡함과 과오를 범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공화당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6항,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달리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교황 역시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및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에 비하여 자신을 높이는 적 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 신자가 가져야 될 애정과 관심의 대상이 많이 있겠지만 신자가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대상이 교회인데 신자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만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의 신앙도 잘못되는 것이요, 교회가 잘되면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의 신앙 역시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늘 마음에 눌리는 일, 늘 부담감으로 자리 잡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자신이 개척하고 세우는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 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하나님께 아뢰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리고 힘들 때마다 편지를 쓰고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교회를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이해하는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든지 회사든지 가정이든지 그 무엇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인식은 한 개인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판단과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혀져서 만드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그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생각할 때 그 가정이야 그저 가장이 생각할 때 그저 월급이나 타주고 생활비나 갖다 주면 그저 꾸려져 가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그런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 되고 말까요? 그저 아버지로부터 물질의 공급은 받을지언정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공급을 받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게 될 것이요. 또 그런 일을 그런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는 공동체로 이해한다고 하면 절대로 사람이 앞서는 교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있어서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망에 보시면 이 사망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유형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성도들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이런 일과 그리고 그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성직, 즉 목사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이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성경, 즉 말씀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의식, 즉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백성들을 역사적 현재 상황 가운데서 불러 모으시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요, 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례 예식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런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목사 곧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과 성례로 세워집니다. 과거 로마 천주교회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매우 등한시하고 현란한 교회당을 짓고 장식품을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당이 화려했는지요? 그런데 교회당은 그렇게 화려해갖고 또 많은 성상들, 성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났지만 정작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세워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요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외적인 지장, 교회당을 넓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잘하고 하는 이런 면에 많은 관심과 재정과 노력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 한 사람의 목회자를 말씀으로 세우는 일과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신앙과 믿음에서 세우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성례가 시행되지 않아도 신자들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말씀의 선포나 성례 시행 없이 조직을 잘 갖춰서 세워지는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외면적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 내면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실상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신자라고 하면 다른 활동으로 다른 수단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저희 교회도 물론 때로 남성들을 위해서 축구 친교 모임도 하기도 하고 다른 친목 모임을 갖기도 하지만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좋은 교회였지만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뭘 많이 했느냐, 뭐 등산 가고 야유회 가고 그래서 뭐 그 공휴일 날에는 집에 있질 않았습니다. 포도원에 포도 따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저 삼랑진에 또 열차 타고 와서 또 놀러 가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요? 얼마든지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가? 만약에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면 일반 뭐 라이온스 클럽이나 친목단체 그것도 교회라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활동으로 조직체는 굴러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명을 말씀 사역자들에게 맡기시고 또 그들에게 성례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말씀과 성례로 세워진다 할 수 있습니다. 성례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또 성례가 뭔가 또 세례와 성찬이 무엇인가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자세하게 지금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가라고 하는 참된 교회에 대한 표지에 대해서 늘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거짓된 교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바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라 할 수 없는 사단의 공화국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한 개인이 자기의 신앙을 담보로 하는,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 여부를 따져봐야 됐던 것이죠. 그러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고 어떤 교회가 거짓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했는데, 우리 종교교육자들이 이런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전파요, 두 번째로는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요, 세 번째로는 권징의 정당한 시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가, 기록된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고 그 말씀이 힘있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전파되고 있는가, 그 여부를 보는 것이요. 그 다음에 정당하게 세례가 베풀어지고 정당하게 성찬이 베풀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범죄자들이 발생했을 때 정당하게 그 교회가 잘 권징을 해서 교회가 순전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있는가, 이런 여부를 보고 참된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 하는 여부를 판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정당하게 세례가 시행된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아시지요? 고린도 전후서를 이미 우리가 저녁에 살펴봤는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고 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뿔뿔이 그냥 다 나눠졌습니다. 이뿐입니까? 5장으로 가보시면 근친 상간의 관계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자기 계모를 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성도들끼리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세상 법정에 호소해서 그리스도 안에 산 지체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좀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는 사실을 떠벌리고 다니면서 우상제물 먹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약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정죄도 했던 그런 교회지 않았습니까? 또 은사들도 많이 있긴 했지만 서로 자신이 가진 은사가 더 크다 그러면서 싸움박질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현상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뉘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계모와 간음하고 이런 일들이 만약에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는데, 근데 이런 교회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이 전파되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상황에서는 보편적인 교회가 이런 일들을 신실하게 시행하느냐의 그 여부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느냐 성례를 제대로 시행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교회가 때로는 보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볼 수 있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교리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교리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성례를 어떻게 잘 시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공예배를 순수하게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가, 이런 여부에 따라서 보편적인 교회 모습, 유형 교회 모습이 눈으로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부로 교회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분명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이 말은 교회됨의 본질과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잘 뭉쳐서 그 노예 체육대회 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1등 하느냐.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회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데 제가 제일문창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다녔는데 제일문창교회 하면 중고등부 몇 명? 하면 90명, 100명.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들이 와, 와 그랬습니다. 노예 체육대를 했다? 그럼 1등이에요. 전국 SFC 합창경연대를 했다? 1등이에요. 선배들이 빠따 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실제로 빠따를 쳤습니다. 위원장 노릇 제대로 못하면 선배들이 와가지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는 완전히 죽은 쥐죠, 그냥. 과연 그런 모습으로 교회 본질과 교회 역할을 평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비리비리하고 뭐 일을 해도 좀 별로 부진하고 이래도요,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그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이런 것들은 엉망진창으로 되고 외부적인 활동은 멋지게 해내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작년 아프가니스탄 피납사태 샘물교회 봉사단원들이 피납당했죠. 그 사건 이후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피부로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암울해진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좀 이 시대에 교회가 사회 참여를 통해서 교회 이미지를 좀 쇄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사회 압력 단체나 봉사 단체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슈 하나하나마다 성명세를 다 교회가 발표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봉사 단체를 파송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가능하면 해야 되죠.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일도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일과 아무 관계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교회 본연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비록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복음의 교리가 제대로 전파되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중세시대 때 그때는 참된 복음의 교리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면제문화 팔러 다니고 사람들의 등이나 쳐먹고 돈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때는 보편적 교회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 때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18세기 때는 유형적 교회 모습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보이는 교회, 지상교회는 이런 면에서 때로는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죠. 또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교회, 골로소교회 이런 교회들 지금 남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교회가 영원하다라는 이 말은요, 한 지역교회가 영원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상교회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때로 어떤 교회들은 문 닫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폐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교회가 영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한 지역교회가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공교회, 보편적 교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은 교회로 세우신 그 교회가 영원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이런 보편적인 교회, 참교회와 있다 있을 수도 있고 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끈을 갖지 않고 외부적으로는 교회 모습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천상교회와는 아무리 관련이 없는 교회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 지역교회가 보이지 않는 참교회와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 하는 그 여부는 교인 수가 많으냐, 얼마나 기관이 많으냐, 얼마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으냐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권징을 그렇게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참된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항에서는 지상에서 아무리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오류가 없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란의 교회 지도자였던 필립 후데마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세기에 접어드는 그 시점에서 자기 교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어떤 특별한 시점이 되면 자신의 교단과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신학적 논쟁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립 후데마커라는 사람이 그 당시 네덜란드 교회를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교회는 당신의 어머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창녀라고 해서 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창녀라고 해서 어머니를 버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때로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 문제가 있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 냄새도 나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버릴 수 있는가?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신자가 교회가 불완전하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지상교회는 한 군데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자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겪다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다 그러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지상에 정말 참 교회 없습니까? 정말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교회가 없습니까? 그런 교회를 하나 저한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러죠.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딱 그 교회가 하나 있긴 있다고.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데 제발 당신은 그 교회에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여러분들 지상에 완전한 교회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 교회 있으면 아무런 불만도 없고 모두가 다 만족하고 모두가 다 기쁘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교회라 부릅니다. 왜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는가 하면 첫째는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 그래요.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또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교회라는 이 말은요, 교회의 거룩함이 완전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상교회 중에 그 어떤 교회도 참된 완전과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거룩한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완성은 언제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이 올 때까지는 교회는 항상 건설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설 중에 있는 건물들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에 들어가면 건축 자재들이 널려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막 쌓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지요? 모습 보기 좋습니까? 보기 좋지 않지요? 깨끗하게 치워진 모습 보고 싶으시지요? 그런데 지상교회가 바로 그런 공사 중에 있는 교회와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들이 다 건강하고 다 문제가 없고 다 완전했다면 사도 바울이 굳이 고린도전서, 굳이 고린도후서, 굳이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써보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이런 서신들이 뭡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권면하는 차원에서 써보낸 편지가 사도 바울 서신서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때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현상교회에 대해서 좀 낙심하셨습니까? 네. 보셔야 될 것들을 보신 거예요. 원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 도가 지나쳐서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될 정도로 교회가 심각하게 부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여로보암 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회,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교회는 그나마 나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더 타락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합왕 때였습니다. 아합왕 때는요, 모든 이스라엘 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으로 돌이켜서 바알신을 섬겼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밖에 홀로 남은 자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시대가 암울했던 때가 바로 아방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사단의 공화국, 사단의 회라, 사단들의 모임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상교회에 사단들의 모임의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소식들을 대로 들어보면 정말 그 교회는 사단들의 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희들은 그래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는데 잘 들어보세요. 실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고 목회자가 왕이든지 뭐 어떤 장로가 왕이든지 뭐 아니면 뭐 교인들이 그냥 쥐고 흔든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어도 참 교회는 지금도 존재한다는 믿음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배교한 줄 알았던 아방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합에게 무릎 꿇지 한 7천명의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중소교회사를 보시면 다 암울한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도 개혁 작업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위클리프, 존 후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분투하고 자신을 사형 도구로 내어주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의 속성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외부적인 현상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사실 저로서도 때로는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든지 또 제 자신을 바라볼 때든지 또 저희 교회 형편을 바라볼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들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이유를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 이외에는 참교회가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다른 근거를 찾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어지럽게 늘린 현장만 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는, 하나의 교회는 언제든지 역사상 존재해왔고 또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키프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나 부정한 그릇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교회에서 물러나와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알곡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하며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 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만큼 수고해야 된다. 질그릇을 깨뜨리는 일은 오직 주님께 속한 일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것을 깨뜨릴 것이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 자기 손으로 깨부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을 때 가라지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네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교회는 신자는 이런 면에서 교회와 관련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특별히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교회지요? 죄도 많은 교회지요. 그렇죠?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의 권위만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교황주의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뭐라 그러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으면 다 죄범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교회가 내린 결정이 비성경적인 결정이라고 하면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강조하게 되어지면 쓸데없는 정죄감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갖지 않아도 될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신자들을 노예화 만들 수, 노예화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신자들이 있죠. 교회 떠났다가는 뭐 큰일 나거든요. 네. 천벌 받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예들이 또 간혹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예들을 막 이야기하면 뭐 벌벌 떨지요. 잘못되면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것을 또 다른 쪽으로 또 너무 강조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는 순수한 교회, 이런 모습을 강조하지 않고 교회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 다 사람들의 모임인데 뭐 이것만 자꾸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순수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뭐 다 직분자도 그렇고 다 뭐 똑같은데 뭐 대충 넘어가지. 그러면서 점차 교회는 타락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인간의 역함으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함께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6항에서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그리스도께서 머리됨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의 권위를 자신에게 부여하셨다는 그런 미명 아래서 내가 교회 머리다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역사상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지요? 교황입니다. 교황. 그래서 로마교회 요리문답 제1부 10장 11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가장 내면적인 영으로 신부인 교회를 다스리시며 교회 위에 당신의 대리와 권능을 섬기는 사람을 두셨다. 보이는 교회에는 보이는 머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주께서는 모든 신자들의 머리와 목자로서 베드로를 임명하셨다. 이게 로마교회 요리문답 제1부 10장 11문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가보시면 베드로로부터 교황들이 쫙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이런 교황을 가리켜 안티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 말을 너무 오해해서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황들이 다 즉 그리스도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왜 즉 그리스도라고 했느냐 하면 교황 제도를 만든 의도나 그 형태나 그 정신이 즉 그리스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6항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이외에 교회 머리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언급했는가 하면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되는 사상적 배경에는 에라스틴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에라스틴주의가 뭔가? 에라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스위스의 의사요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뭘 주장했는가? 교회 정치 형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정치 형태라는 게 있습니다. 저 혼자 이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당회를 통해서 재직회를 통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를 결정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장로정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감리교회 정치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감독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감독 이렇게 그 자신의 명함이 나타나죠. 그 감독은 요즘에는 다 감독이지만 제가 2, 30년 전까지만 해도 감독은요 예를 들어 일산 지역의 감리교회 전체를 다 관할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감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전체 교회를 다 다스리는 형태를 가리켜서 감독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회중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회중 정치는 쉽게 말해서 교인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중 정치, 감독 정치, 장로 정치 이런 것들은 다 맞지 않고 에라스투스가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교회는 국가의 권위 아래에서 국가 통치자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에라스틴주의입니다. 그래서 에라스틴주의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국의 헨리 8세가 수장령을 주창했습니다. 수장령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국가의 통치자가 교회의 머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앵글리칸 철치, 영국 성공의 머리는 누구죠? 여왕입니다. 과연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위를 교황이나 아니면 세속국가 권력자들에게 위임하셨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는 교황이나 국가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됨의 권위를 다른 존재에게 맡기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만 표현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저나 장로님이나 모든 직분자들이 각 사람이 다 말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견해를 내어놓을 때마다 자기 입장에 유리한 대로 견해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서 그 뜻을 함께 피력하고 나눌 때, 그리하여 그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갈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의 경험이든지 자기의 성향에 맞게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만약에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간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머리로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 몸이 머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나요? 그저 우리 의견 모아서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한번 하고 몇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하는 것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코 그렇습니다.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지면 그 사람을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이 벌떡거려도 뇌가 죽어 있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한 3주 전인가요? 프로복서 최효산 선수 아십니까? 잘 타이틀 방어를 했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내려와서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너무 피가 많이 고여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살펴볼 때 이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평소에 고인의 뜻을 따라서 장기를 여덟 사람에게 나눠준 일들이 일어났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한 사람의 개인적 주장이나 의지에 의해서 휘둘린다라고 하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뜻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뇌사 상태에 빠진 것과 진배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임 목회자라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나요? 교회 안에 유력한 인사가 한마디 하면 그대로 되면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선배라고 해서 뭐라고 하면 다 말 들어야 됩니까? 노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경륜 있는 선배 목사가 말하는데 어디 함부로 젊은 사람이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되면 그것은 노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교회 회의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보니 이 말씀의 뜻을 따르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데 만약에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관계없이 교회가 움직여 간다라고 하면 이름만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계시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봐야 되고, 실제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실제로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은 지도자들의 말씀의 순복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도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엉뚱한 교회를 이루느라 평생 수고하고 평생 노력을 하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풀과 지푸로 지어진 교회 같아서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 직분자들도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무엇이 그리스도의 뜻인가, 그걸 날 물어야지. 우리의 삶과 행동과 처지에 늘 맞는 쪽으로만 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어도 주님의 마음은 매우 불편하게 드리는 그런 교회 모습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작은 교회를 이루느라 참 수고 많지요. 1인 다역을 다 해내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힘써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에만 만약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앞서 우리가 살펴왔던 이런 면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새늘리기에만 급급한 그런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이룬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가 뭔가, 왜 우리가 외침대 신앙 고백서예요? 성경 한 부분 봐가지고는 이런 통합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면 어렵습니다.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잘 이렇게 찾아서 참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의 기초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소원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되,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본질과 목적과 성격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잘못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선입견과 보편적 교회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아닌 세상이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다른 무엇을 바라보기보다 건축하는 자가 설계 도면을 바라보고 건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설계도를 알 수 있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런 방식대로 어느 것 하나라도 사람의 생대로 하지 않고 주의 교회를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가서 주님께서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현상교회 신부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르신 지도자를 주께서 특별히 권고하여 주셔서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저들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우리의 착오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간섭해 주셔서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우리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라고 말할 때 현상교회를 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